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리비아 국경과 인접한 이집트 서부 공군기지에 최근 특수군을 파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과 이집트 외교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가 리비아에서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파병은 지난 3일 반군단체 벵가지 방어사단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한 리비아군 사령관 칼리파 하프타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집트 보안 소식통들도 러시아 특수군 병사 22명이 파병됐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습니다. 소식통들은 또 러시아가 지난달 초에도 동부 마르사 마트루 기지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집트는 자국 영토 내 러시아군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리비아군 사령관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병력이 석유항인 라스 라누프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리비아 동부지역에 기반을 둔 리비아군은 벵가지 방어사단으로 불리는 반군단체로부터 라스 라누프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공격 개시를 앞두고 지상군 동원과 공습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벵가지 방어사단은 이달 초 리비아군으로부터 빼앗은 라스 라누프와 또 다른 석유항인 시데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 사망 이후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어 왔습니다. 특히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않는 정치 분파와 여러 반군단체들이 서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네덜란드와의 외교 분쟁을 자제해달라는 유럽연합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앞서 네덜란드 당국이 자국 내에서 터키 정부 강요들의 정치 집회를 불허하자 이를 나치즘에 빗대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 담당 고위 대표와 요하네스 한 집행위원은 어제 터키에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외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유럽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해외 출타 중인 네덜란드 대사의 터키 입국을 금지하는 등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오늘 의회에서 유럽연합 탈퇴 문제에 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앞서 영국 의회는 어제 메이 총리에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의 동의를 기다리는 가운데 여왕의 동의는 오늘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 측에 탈퇴를 공식 통보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담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게 됩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그러나 메이 총리가 이달 말까지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탈퇴 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이 워싱턴 지역 악천으로 인해 오는 17일로 연기됐습니다. 존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동부지역에 눈폭풍이 몰아치기 몇 시간 전 두 정상이 전화통화로 새로운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최근 몇 달간 서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온 상황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두 정상이 통화해서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의 시신이 방부 처리됐다고 아흐마드 자이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말했습니다. 자이디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병원 영안실에 보관 중이던 김정남 씨의 시신을 방부 처리했다고 말했지만 언제 이 작업이 진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1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워싱턴에서 만나는 방안을 양국이 추진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Planning is ongoing for a vis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at a date to be determined.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공동으로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 사업을 막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10도입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맑고 서해는 흐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가 1.5에서 6m까지 높게 일고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여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 상호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So planning is ongoing for a vis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at a date to be determined. We're not ready to confirm that. We will have more details.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다음 달 6일에서 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고급 휴양지 마라라고에서 만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동 사실을 최종 확인할 준비가 되진 않았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회담의 목적은 북한 문제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 kind of a meeting to help diffuse tensions over North Korea and the recent deployment of the THAAD military battery to South Korea.
이어 북한 문제는 한중일 3국 방문에 나서는 틸러슨 국무장관과 각국 대화 상대 사이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고 시진핑 주석의 방미 중에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현재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영내 파트너들과의 지정학적 대화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an internal review that we continue to have, but then there's obviously a geopolitical conversation that we're having with partners in the region as we look to contain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한편 수전 스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내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현재 새롭게 발표할 대북 제재는 없다며 북한 정권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don't have anything new at the moment to announce. We're intent on keeping up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손턴 차관보 대행은 또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받는 나라가 취한 합리적 조치라며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주 미국과 한국, 일본, 유엔 주재 대사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는데요. 북한이 이에 반박하는 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당한 권리고 핵 포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는 13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하는 목적이라면 어떤 종류의 대화에도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부의 김인용 차석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양자회담이든 북핵 6자회담 같은 다자회담이든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대화에 열려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기자회견에서는 직접 답변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북한 대표부의 조종철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벌이는 것만이 미북 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또 최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것으로 북한과 다른 적대 세력의 핵무기를 절대적으로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It is the preposterous t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followers continue to drive their measures for self-defense as so-called violation of the UN.
이어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의 행동은 주권 국가의 방어적인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에 근거해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난한 데 대해서도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 때문에 김차석 대사는 유엔 사무국 측에 대북 제재 결의의 법적 근거를 검증할 수 있는 국제 법률 전문가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차석 대사의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8일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유엔 주재 대사들의 발언에 대한 반박 성격을 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지난해 두 번의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올해 들어서도 김정남 씨 암살 사건과 또 다른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이 이성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지난 40년간 매년 이어져 오는 동안 북한에 미리 통보하는 등 투명하고 공개적인 형태로 실시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북한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미국과 한국에는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BOA에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활동을 미국이 동맹국과 오랫동안 적법하게 진행해온 연합군사훈련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며 왕이 부장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미사일 경보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세 나라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일련의 절차를 숙달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14일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공동으로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이진우 공보 담당관의 14일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이 되며 가상의 북한 탄도탄 모의 표적을 각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탐지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3국 합동 미사일 경보 훈련은 가상의 적 탄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정보 분야 훈련으로 작전 분야에 속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은 훈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 측 세종대왕함과 미 측 커티스 윌버함, 그리고 일본 키리시마함 등 고성능 레이더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 3척이 투입됐습니다. 세종대왕함은 한국 해역에서, 커티스 윌버함과 키리시마함은 일본 해역에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번 훈련이 지난해 10월 제48차 미한 연례안보협의회의 SCM 합의 결과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SCM에서 미한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한일 3국 미사일 경보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해군 장욱 공보 파견 대장은 14일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훈련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상황에 따라서 훈련은 지속될 것입니다. MD 체계와는 무관합니다.
미한일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3국은 지난해 6월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의 훈련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해군 대령 출신의 문근식 국방안보 포럼 국장은 미사일 경보 훈련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해 격추하는 훈련으로 한국 이지스함엔 해상에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이 장착돼 있지 않아 격추 훈련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미한일 3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문근식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에 있는 이지스함에는 탐지한 레이더도 있고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SM-3는 없고 레이더만 장착돼 있어요. 미군 기지가 일본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일본, 미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지스함에 있는 레이더로 쉽게 포착을 하고 탐지를 해서 격추시키는 그런 훈련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SM-3는 이지스 구축함에서 적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 사업을 막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5개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다른 여러 나라들도 대북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약속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 외교 공간에 불법 임대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달 28일 유엔에 제출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5 이행 보고서에서 2017년 2월 북한 대사관의 외교 부지와 관련한 외교 공문을 북한 외교관들에게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 2325와 유럽연합의 법에 위배될 수 있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국제 규범에 따른 법적 의무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폴란드 외교부는 지난 1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끝내기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정부가 이행보고서에서 언급한 외교 공문은 당시 예고했던 추가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르샤바 중심부에 자리한 북한 대사관은 부지 일부를 현지 기업 등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폴란드는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 2325는 북한 대사관이 외교 혹은 영사활동 이외의 목적에 직간접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항이 유럽연합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사관이 불법 임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루마니아 정부도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같은 날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대사관의 임대 활동이 불법이라고 명시한 안보리 결의를 확인하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대사관 측에 관련 제한 사항들을 준수할 필요성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정부도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루마니아 정부는 북한 대사관이 결의 2325 채택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5는 북한의 외교 공간의 공식 은행 계좌를 한 개로 제한하고 외교관 역시 한 개의 은행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유엔 사무국은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현재 모두 25개 나라가 2325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시켰던 싱가포르는 지난달 28일 제출한 2325 이행보고서에서도 확고한 제재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감독국은 지난 1월 6일 자국 내 모든 금융기관에 통지문을 보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규정을 숙지시키는 한편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위장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연계된 사업과 무역에 종사하는 싱가포르 개별 사업체에 연락을 취해 2325에 명시된 제한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6쪽짜리 이행 보고서에서 원자력 과학 기술이나 항공 우주, 첨단 제조 생산 등의 분야에서 프랑스와 북한 간 과학적 혹은 기술적 협력은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고고학 분야에서의 협력이 남아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추가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제거할 때 내세운 이른바 격가지론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와의 인터뷰에서 태종공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면서 두 가지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13일 B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김정남 암살 사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김정남 씨를 암살해 이득을 볼 집단이나 사람은 김 위원장밖에 없지 않느냐고 태전공사는 반문했습니다. 김정남 씨는 김 위원장에게 심리적 불안 요소로 작용해왔는데 이 같은 불안감은 북한 사회에 존재하는 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적자 혈통인 김정남 씨를 견제하려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권력 장악 과정에서 이복 동생들을 쳐내는 핑계가 됐던 곁가지론, 곁가지들은 혁명 전통을 이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감추게 됐다고 태전공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김정은이가 보니까 그 교과지론에 따르면 자기가 교과지예요. 김정남이가 맞아들이니까 기본 가지고 제가 처리해.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은 교과지라는 론은 없어지고 백두혈통론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대에 와서.
태전공사는 또 김정남 암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주재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은 것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강 대사는 말레이시아가 북한을 음해하기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다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기피 인물로 지정된 뒤 추방되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북한 외교관 치고 자기 생각을 그렇게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강철 대사가 한 말은 곧 김정은이 말과 같아요. 이걸 말레이시아가 사과하라고 했으니 결국은 이건 뭐냐? 김정은이 보고 사과하라고 한 거랑 같아요.
태전공사는 최근 북한 주민들이 한 달 노임으로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은 국영기업과 공장의 재산을 장마당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에서 내 물건을 팔지 않으면 내 가족이 굶어 죽는다는 자기중심적 의식이 퍼져나가면서 북한 체제는 결국 장마당의 확대 때문에 붕괴될 것이라고 태전공사는 내다봤습니다.
자기 생존을 국가와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점점 내 생존은 내가 지킨다. 이런 자기중심의 의식으로 지금 북한 사회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 과정이 계속되면 어느 한 순간에 북한 주민들은 나의 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리도 찾아야 되겠다는 길로 꼭 갈 것입니다.
태전공사는 유럽에서 근무할 당시 VOA 한국어 방송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거의 매일 검색해서 잘 안다고 말하고 북한 외무성은 VOA와 일본 NHK 방송 등을 통해 세계 뉴스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태전공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며 두 가지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먼저 수령이 신격화되어 있는 북한 사회에 김 위원장과 김 씨 가문이 비인간적이고 사악하고 부패한 가문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어떤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방송과 전단 그리고 최신 기술을 모두 동원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전공사는 끝으로 김정은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고 진단하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과 자각으로 70년 노예 처지에서 벗어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 주민들의 현 생활을 개선해 주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현 북한 체제를 뒤집어 엎고 자기 삶을 개선하는 길만이 그들이 앞으로의 미래 또 자식들에게 너의 삶을 넘겨줄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이야기하시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긴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협조를 촉구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3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I'm concerned about the escalation in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resumption of by the DPRK.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네 발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가 격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인권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력의 기회마저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피살 사건도 직접 언급하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I urge all parties concerned to cooperate in carrying out a transpar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모든 당사자들이 이번 사건을 투명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수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국가 행위자가 개입된 것이 확인된다면 김정남 씨는 비사법적 살인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살해 표적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4개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제사회가 이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도 관심을 표시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이들의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독립 전문가 그룹의 사라 후세인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In these circumstances, we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ntinue to pursue a referral of the situation in the DPRK.
국제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후세인 변호사는 또 미래 형사재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 국제법정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상호대화에 참석한 많은 나라들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하면서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ongoing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DPRK, including summary.
미 국무부의 윌리엄 모즈드 지에르즈 국장은 즉결 처형과 고문, 자의적 구금과 강제 실종 등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즈드 지에르즈 국장은 북한이 국제 의무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영무 차석 대사는 화학 무기가 사용되고 외교관 등 북한인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은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과 호주, 스위스 등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고문과 감금 등 인권 침해를 일상적으로 저지른다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불참했습니다. 지난달 27일 4주 일정으로 시작된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인권이사회는 마지막 날인 24일 전체 회의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지난해 70일 전투, 또 200일 전투 등 대대적인 주민 노력 동원에 나섰던 북한이 한층 더 강도 높은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 성과보다는 체제 결속에 더 주안점을 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자 사설에서 역사적인 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향한 천만 군민의 영웅적 진군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말 평양에서 노력동원의 우수 성과자, 이른바 말리마 기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인 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려는 취지라는 분석입니다. 사설은 또 현실은 전체 주민이 천리마 대진군 때보다도 지난해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 때보다도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총 결사전을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설의 내용으로 미루어 말리마 선구자 대회에 앞서 북한이 현재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총돌격전이 지난해보다 한층 강도 높은 또 다른 형태의 속도전임을 짐작케 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올 들어서도 북핵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등 북한의 대외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주민 노력 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북 제재 국면, 대외적 여건이 악화된 국면에서 김정은 정권이 2017년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2016년에 그 여러 가지 노력 동원을 위한 전투처럼 금년에도 노력 동원 운동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신문 사설은 이와 함께 일심 단결의 위력과 자력 자강의 힘으로 적대 세력들의 제재 책동을 짓부수고 승리하자고 부추겼습니다. 이는 이런 속도전을 잇따라 전개함으로써 지난해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차질없이 수행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무용론을 퍼뜨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잇따라 노력 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국제사회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자급자족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내핍을 강요하는 이런 방식은 경제 효과보다는 주민들을 체제에 묶어두는 정치적 효과에 더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지난해 속도전들은 대외적 여건이 나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었고 주민들에게 목표 달성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지음으로써 부작용이 더 컸다며 올해도 사정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잇따라 속도전을 펴는 것은 북한 당국이 장마당 경제를 허용하면서 나름대로 대내적인 경제 환경이 나아진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KDB 산업은행에서 북한 경제팀을 맡고 있는 김영희 팀장은 지금의 속도전은 과거와는 달리 시장 경제를 활용하면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전력이 공급되고 원자재가 공급이 돼가지고 공장이 가동이 되면 지금은 국정 가격이라는 것보다 시장 가격으로 시장에 내다 파는 기업이 몫이 커지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비롯해서 내가 나가서 일한 것만큼 들어오는 소득이 높아지는 거죠.
김 팀장은 따라서 속도전을 통해 대외 교역에서 본 손해를 일부나마 내수로 만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훈춘시가 북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람선 전용부두 건설이 주목됩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훈춘시는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3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두만강 팡찬부두에 유람선 전용부두와 연합검사봉사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훈춘시 동쪽 끝에 있는 팡찬부두는 강 건너 북한 두만강역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전용 부두에는 300톤급 유람선이 취항할 예정입니다. 훈춘시는 유람선을 타고 방찬 부두를 출발해 북한 승전대와 특색 관광마을 등을 둘러보는 상품을 선보입니다. 훈춘시에 따르면 유람선 부두는 전체 길이가 120m, 폭은 8m입니다. 부두에는 관광객 통로와 매점, 주차장, 화장실, 서비스와 사무동이 들어섭니다. 해당 지역의 취한어세관 측은 유람선 관광객을 위해 입출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훈춘시는 지난 9일부터 자가용을 이용한 북한 여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발표에 따르면 10일 한 회사가 자가용 7대로 구성된 여행단에 북한 입국을 신청했습니다. 훈춘시에서 출발하는 북한 자가용 여행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관광객들은 이틀 또는 사흘간 라선 경제특구와 인근 해안 지역을 둘러보며 비용은 2박 3일의 경우 약 220달러입니다. 관광객들은 북한 안에서 직접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안내원 차량에 따라붙어 관광객의 이동 경로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북교육의 중국 쪽 제1관문인 단둥시도 지난 2014년부터 북한 자가용 관광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두만강 지역에서 북한, 러시아와 협력해 국제관광합작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관광합작구는 팡촨 일대를 중심으로 라선시 두만강동과 연해주 하산구가 각각 10제곱킬로미터의 토지를 편입해 조성하며 세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과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 주요 언론들이 평가했습니다. 언론들은 한국의 정치적 격변기에 북한의 위협에 잘 대응하고 미국과 동맹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옳은 일을 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까다로운 과업 가운데 하나를 수행했다며 극도의 압박이 가해지는 시기에 법치를 통해 권력을 이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어려운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유혈 쿠데타 없이 정권을 넘긴 것은 민주주의를 독재로부터 구별하는 힘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개월간 진행된 비폭력 거리 시위의 공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이 현재 심각한 외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 정권을 꼽았습니다. 포스트는 한국이 취약한 순간에 놓여있지만 협박당해서는 안 된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같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문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북한과 중국의 압력에 강하게 맞서는 지혜를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전략적 위협이 증가하지만 한국에서는 법치주의가 지배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상기시켜주며 한국인들이 자랑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앞으로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의 호전적인 젊은 독재자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이상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소외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보다 기업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과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성숙을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과정이 정치적으로 적절했고 폭력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축제를 즐길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문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제도가 굳건하다는 점을 보여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은 사설에서 지난 30년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훨씬 강력한 것을 만들고 있었다며 꾸준히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법 앞에 평등과 같은 원칙 아래 시민들이 단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한국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북한에 비할 수 없는 힘의 원천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에 첫 정상회담을 열 전망입니다.
네.
북한과 사드 문제가 회담 목적이라고 백악관 측이 설명했는데요. 두 나라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 좀 보겠습니다.
예.
영국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국내 절차가 모두 마쳐졌고 유럽연합 측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앞두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예.
미국 소식으로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내년에 1,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거라는 보고서를 미 의회 예산국이 내놨는데요. 예. 관련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예.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미국에 올 예정이군요.
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요.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 간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날짜를 발표할 준비가 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중 첫 번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토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서 조율할 거라고 대변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는 구체적인 정상회담 일정들을 조금씩 전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CNN 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이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휴양지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될 거라고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마라라고 리조트는 지난달에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골프를 친 장소입니다.
아, 그렇죠. 자, 이번에 정상회담 목적이 북한과 사드다라고 이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김정은 정권에 강도 높은 압력 행사를 요청할 걸로 예상됩니다.
예.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론을 다시 강조할 거란 얘기인데요. 지난달 말에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에게 중국이 북한에 대해 뭔가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를 했었죠.
예.
또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달에 이 독일 본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 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한테 가용한 모든 수단을 써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해 줄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논의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전면적 시행을 통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이에 일환으로 지난주에 대북한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한테 11억 9,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예.
하지만 중국은 압력이나 제재보다는 대화로 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예.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이고 중국은 길닫기라는 중재 역할을 지난주에 강조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또 개발 미사일 개발 포기 그리고 미한 합동 군사 훈련 중단 협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예. 일단 북핵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사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드는 높은 고도를 나는 탄도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미군의 탐지 요격 체계인데요.
예.
중국은 이 사드의 레이더 탐지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까지 위협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반발하면서 최근 한국을 상대로 경제적인 보복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어용 체계로서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시 주석의 의견을 좀 구할 걸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시 주석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네.
이 향후 사드를 둘러싼 마찰이 유지될지 줄어들지
예.
결정될 걸로 전망됩니다.
예, 그렇군요. 북한 문제, 사드 문제, 주요 현안입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 상호 간의 또 현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 운동 기간부터요.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를 지적을 해왔는데요.
예.
또 중국은 올해 초에 미국 일부 산업 분야를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무역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을 경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분위기에서 이번 회담이 이런 갈등 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데요. 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네, 세계는 지금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 탈퇴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요?
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고요. 예. 유럽연합 당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게 됐습니다. 영국의회 상하 양원이 어제 이 정부가 제출한 유럽연합 탈퇴 법안을 원안대로 최종 가결했는데요. 예. 자, 이로써 영국은 유럽연합 집행부하고 다른 회원국들을 상대로 탈퇴 협상을 공식 개시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 영국 내부에서 유럽연합 EU 탈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이 지난해 6월에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가 정치적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연합 그 탈퇴 국민 투표를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예. 유럽연합 탈퇴 제안에 대한 영국 내 여론이 크게 갈려서 실제 국민 투표를 통과할 때는 확실치 않았는데요. 예. 막상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 또 재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져서 혼란이 좀 심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캐머런 총리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한 뒤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정권을 인수해서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걸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논란이 일다가
예.
영국 법원이 의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번에 영국 정부가 의회 승인 과정을 마무리한 겁니다.
예. 물론 여전히 영국 내부에서는 유럽연합 탈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의 경우 뭐 더욱더 그렇고요. 일단은 그래도 국내의 어쩜 법적 절차는 이제 마무리됐고 EU 측과 본격적으로 협상하는 게 이제 남은 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영국 의회에서 가결된 유럽연합 탈퇴 법안은 이르면 오늘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재가를 받는 형식을 거치면 즉시 발효가 되고요.
예.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에 맞춰서 연설을 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측에 이 탈퇴 협상 공식 개시를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이달 말 이후에 통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영국과 유럽연합 측의 탈퇴 협상이 영국 내 준비 과정보다 더 어려울 걸로 대부분의 외신들이 전망을 하고 있네요.
예, 탈퇴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들은 뭡니까 그러면요?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이 되면은요, 영국 정부 협상 대표하고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협상 대표가 본격적인 대화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
바로 이 기간이 한 2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먼저 문제가 되는데요.
예.
메이 영국 총리가 탈퇴 이후에도 EU 측하고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유럽 단일 시장 접근권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네.
그 EU라는 경제 사회 공동체를 떠나기는 하지만 회원국으로서 누려왔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유지를 하겠다는 건데요.
예.
다른 쟁점들이 먼저 합의가 되어야 하는 이유 때문에 2년 안에 영국과 유럽연합 측 사이에 단일 시장 접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예.
걸로 현재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협상 과정 2년 동안의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도 큰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네요.
네.
또 그 밖에 다른 문제들도 있다고요?
네, 뭐 돈 문제인데요.
예.
유럽연합이 2014년에서 2020년 예산 계획 확정 당시에 영국이 약속한 분담금을 포함해서 약 600억 유로, 한 638억 달러의 재정 의무를 이행해 나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영국은 탈퇴 결정 이후에 집행되는 분담금까지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주도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 지난주 하원 해당 상임위원회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하원 전체 회의에서 다루게 될 텐데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에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걸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이요 어제 미국인들과 정부 예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크게 보험 가입자 수와 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가입자 수 면에서 보면은요 보험이 없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보고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 사라지면서 내년 2018년까지 무보험자가 1,4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건데요.
예.
그리고 2026년에 이르면 현행 오바마 케어와 비교할 때 보험이 없는 사람의 수가 2,4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보험 없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네.
가입자 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비용 면에서는 어떤가요?
공화당 법안은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의회 예산국의 보고서를 보면은요, 2026년까지 3,370억 달러 예산 적자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네.
공화당이 앞으로 법안 홍보를 할 때 바로 이 점에 초점을 좀 맞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보험 없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정부 재정 적자는 줄일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행정부와 공화당이 아니겠습니까? 이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미 의회 예산국 보고서가 나오자 보고서 내용이 불완전하다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예.
이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이요, 의회 예산국이 계획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고 얘기한다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예.
이 전체적인 계획에는 보건후생부의 규제 장치가 포함이 돼 있다면서 바로 이를 통해서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비용도 줄이게 되는데 이 점을 좀 빼먹었다는 거죠.
예.
공화당 법안은 미국인들에게 좀 더 낮은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또 정부가 강요하는 보험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 맞는 건강보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오바마 케어를 찬성하는 민주당 쪽은 이 보고서가 오히려 반가웠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보험이 없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공화당 법안을 거세게 공격을 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요, 공화당이 노동자층을 희생시키면서 부유층과 기업의 재정적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예.
이는 비도덕적이고 부적절하다면서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0도입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맑고 서해는 흐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가 1.5에서 6m까지 높게 일고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양덕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9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10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8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1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11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0도, 청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0도, 웅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10도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 기온 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는 맑고 서해는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가 1.5에서 6m까지 높게 일고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3월 1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의 시신이 방부 처리됐다고 아흐마드 자이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병원 영안실에 보관 중이던 김정남 씨의 시신을 방부 처리했다고 말했지만 언제 이 작업이 진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보건관리들은 어제 김 씨의 직계 가족들이 시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2, 3주의 시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된 인물이 김정남 씨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이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리비아 국경 인근 이집트 서부 공군 기지에 최근 특수군을 파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과 이집트 외교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가 리비아에서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파병은 지난 3일 반군단체 벵가지 방어사단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한 리비아 군사령관 칼리파 하프타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집트 보안 소식통들도 러시아 특수군 병사 22명이 파병됐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습니다. 소식통들은 또 러시아가 지난달 초에도 이집트 동부 마르사 마트루 기지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집트는 자국 영토 내 러시아군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리비아군 사령관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병력이 석유항인 라스라누프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리비아 동부 지역에 기반을 둔 리비아군은 벵가지 방어사단 반군단체로부터 라스라누프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공격 개시를 앞두고 지상군 동원과 공습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벵가지 방어사단은 이달 초 리비아군으로부터 빼앗은 라스라누프와 또 다른 석유항인 시데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 사망 이후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었습니다. 특히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않는 정치 분파와 여러 반군단체들이 서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는 네덜란드와의 외교 분쟁을 자제해달라는 유럽연합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앞서 네덜란드 당국이 자국 내에서 터키 정부 강요들의 정치 집회를 불허하자 이를 나치즘에 빗대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담당 고위 대표와 요하네스 한 집행위원은 어제 터키에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외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유럽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해외 출타 중인 네덜란드 대사의 터키 입국을 금지하는 등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중단했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오늘 의회에서 유럽연합 탈퇴 문제에 관해 연설합니다. 앞서 영국의회는 어제 메이 총리에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의 동의를 기다리는 가운데 여왕의 동의는 오늘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 측에 탈퇴를 공식 통보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담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게 됩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탈퇴 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이 워싱턴 지역 악천으로 인해 오는 17일로 연기됐습니다. 존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동부 지역에 눈폭풍이 몰아치기 몇 시간 전 두 정상이 전화통화로 새로운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최근 몇 달간 서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온 상황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